성경책은 경이로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이 신화는 신화,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은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역사라는 틀 속에서 일어난 이벤트, 사건입니다. 사건. 성경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적과 기적들을 못 믿겠다고 하여서 빼버린다면, 지금 여러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성과 배치되는 건 다 난도질해가지고 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책 가운데 남는 게 뭘까요? 요 소가죽으로 된 겉표지만 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사라질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앗아가 버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가셨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 용모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변형된 사건, 또 무엇보다 신비 중에 신비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경이로움보다도 더욱 큰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 썩어질 이 몸뚱아리가 썩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에는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조그만 지구 속에, 지구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마주대할 때마다 이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신학자들은 칼로 잘라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우리는 주 예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아멘이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믿어요? 나는 믿어요. 이 썩어질 몸뚱아리가 썩지 않은 몸뚱아리로 확 바뀌어서 나타났거든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엄마 태중에 10개월 있다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뭐 하나요? 엥! 웁니다.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추워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이로운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 안에 있던 새, 세상과는 달라진 환경. 그리고 90년, 100년 살다가 우리의 영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저 세계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느끼는 경이는, 경이로움은, 모태에서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가 느끼는 그런 경이로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경이로움이 저 세계에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를 덧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경이로움. 그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저는 떨려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뭐지요? 전율이 일어나요. 가끔씩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자리꺼라 이 세상아, 어서오라 영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느끼게 되는 경이로움, 그거를 생각하면 전율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어떤 보수적인 목사님이 보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오류가 없다. 그러자 마침 곁에 앉아있던 어떤 진보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불신하면서 대꾸했습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그대로 믿다간 큰일 납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 말을 꺼낸 보수적인 목사님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윽고 보수적인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참으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성경을 쓰여 있는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그 보수적인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착 바꿀 수 있을까 하면서 의아스러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수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교회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서 큰일을 낸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그대로 믿으면 교회 안에 큰일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그 교회를 주목하게. 안 일어나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예전에는 그 참 기적이네 부르던 것을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경이로움을 자아내지만은 우리들도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는 부활이 더 이상 경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부활은 누구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그 육체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디더나 통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은 본문으로 삼아서 한 절 한 절씩 강해하는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선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인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딸랑 그 한 절 30장 14절 말씀만 인용했지만은 사실 그 한 절은 신명기 30장 10절부터 14절 요거를 한 단락 서브 유니트라고 합니다. 이 단락 안에 들어있는 한 절입니다. 바울은 그 문학적 단위 가운데 딸랑 14절 한 절만 파내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 10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어려운 것도 멀린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부연하기를 자신의 가르침이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바다 밖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으로 또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이 뭐지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르침은 그들의 입에 있었고 그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요약입니다. 바울은 구약 신명기 말씀 중에서 14절 한 절만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이제 복음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가서 이 믿음의 말씀인 복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의 직전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멀리 있어서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아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죽으셔서 무저갱에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3일, 몇 시간이죠 정확하게? 하여간 스물 몇 시간, 서른 시간 정도 어디에 가 계셨을까? 성경은 그냥 추론할 수 있게끔 무저갱이 내려가셨다. 이 정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올리시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음부, 무저갱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그 일을 위해서 음부에 누군가가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즉 복음을 찾기 위해서 하늘 성벽을 타고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 즉 복음을 찾기 위해서 지하세계인 음부의 계단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지만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캠년장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와 계세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입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들은 땅 위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즉시 그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자의 마음과 입에 이미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것을 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접하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요. 복음을 어디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다가 숨겨놔서 그걸 가져온 사람 말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maybe 아무도 없어요.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가다 죽어요. 못해요.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또 하나님 보좌 밑바닥에 떡 감춰져 있다면 여기에 그거 가져올 사람 어디 있어요? 환상 봐요. 못 봤잖아. 우리 골로새서 배웠지요? 그 이단들이 거짓 교사지 그거 가르쳐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한번 복음 받아요.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막 책망하잖아요. 골로새서 공부하러 들어보세요. 거기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할래요?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문명화된 사회 속에 복음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사회 구석구석 전반에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믿었다고 대답한다면 그건 핑계입니다. 적어도 문명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시바피 복음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 선교사를 교회가 서포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귀에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널리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선교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뭐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불의 말씀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불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발설된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도들의 입에서 발생된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행함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는 감사함으로 행할 뿐입니다. 행할 수도 있고 못 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았어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발설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의의 문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단히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말씀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토대가 있어서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외쳐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그 말씀 앞에. 이게 말씀 사역이에요. 남의 끝이 뺏겨다 한다고 역사 안 일어나요. 정말 자기가 믿고 깨닫고 거기에 믿음을 실어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문트하우스, 독일말로 하면 문트, 입의 집, 말씀하는 곳이에요. 말씀 사역하는 곳. 믿음 없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성경보다 더욱 따분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실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을 감동시키는 진한 감동을 줍니다. 믿음을 싣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유익밖에 없어요. 잠 안 올 때 불면증 걸린 사람 읽다가 보면 잠들어요. 재미없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청교도들 한 미국 말이에요. 어떤 미국의 경건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이면 온 도시에 상가가 철시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하던 그런 경건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릴 땐가 그 도시 안에 술집과 클럽 아시죠? 흔드는 거 클럽. 클럽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도시민들은 적잖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술집과 클럽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만 술집과 클럽이 불이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 교인들이 자기 가게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법원의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에서 교회 대표들과 술집 주인을 판사가 불렀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교회 대표들은 자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불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은 펄쩍 뛰면서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났고 자신은 망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교회 대표는 정작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가게 주인에게는 믿음이 넘치고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판결 어떻게 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대표가 우리 기도해서 그렇다 그러면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이래요, 실체가.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적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입을 벌려서 외쳤던 말씀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했지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경영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은 The Lord지요. 헬라어로는 큐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온 땅을 지중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주님 큐리어스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배타적으로 예수밖에 없다고 초대교회는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여기도 얼마든지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매일매일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단 한 번 로마 황제를 지어놓은 건물에 들어가서 분향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서티피키트를 줘요. 1년 동안 교회 나가서 예배해도 터치 안 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분향 뚝 하고 와가지고 1년 내내 예배 편안하게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못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핍박을 200년 동안 로마 황제에게 당했어요. 가타감으로 들어갔고요. 우리 같으면 이거 복음이네. 한번 의례적으로 우리가 국회에 경의하듯이 의례적으로 한번 그냥 향만 찰라주면 돼요. 그런 귀회주의가 싫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순수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거 버릴 수가 없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현대교회에 이런 일이 났나면 어떡하겠어요? 다 한 번씩 분야하고 예배드리지. 안 그러겠어요? 그럴 유혹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했어요. 카타콤에 어떤 데는 3대, 4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까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오늘 우리 좀 이런 신앙들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주전 2세기경에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세추아진트 70인경이라 부릅니다. 아마 그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는 곳에 유다의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아주 큰 교회가 큰 교회보다도 회당이 만들어져 있어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그리로 피난을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대를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는 6천 번 이상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 큐리어스로 번역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신성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무튼 술 먹는 청년들이 아 그래 주님이지 술주 뭐 이럴 주님이에요. 예수께서는 만유를 다스리시고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죠. 주님이라는 게 큐리어스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라스네임이 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라스네임을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주 예수라고 그랬다고. 주는 그게 아니에요. 뭐? The Lord.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 시대는 이렇게 예수에 대한 두 종류의 시각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의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고 죽었으니 저주받은 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20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 밖 이방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 이 헬라어는 아나 텐마라는 글자를 씁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인생의 종착역이었다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나텐마,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나텐마,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는 큐리어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사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위에서 그 살아난 몸으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들 곁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 곁에 우리의 숨결보다 더욱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현재 임마누엘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자,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구원을 가르칩니다. 두 종류의 구원이 있죠.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이걸 종말론적인 구원이라 부르고 우리의 80년, 90년, 100년의 삶 동안 다가오는 모든 딜레마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주는 이런 실제적인 구원들, 요 구원이 갈라지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종말론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간 구원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로부터 그 구원을 문맥상으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 10절이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자, 구절과 10절에는 믿음과 고백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에 믿어진 것이 없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지요? 가짜입니다. 가짜. 또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박해가 있는 상황이라 고백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1945년에 나치가 멸망을 당했지요. 그 이전에 독일이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바닥에 놓고 교회 교인들에게 요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 뭐 그림인데 다 밟고 지나갔어요. 16살짜리 소녀가 거기에 침을 뱉고 발로 발린 그림을 다 문대고 그걸 가슴에 꼭안고 총 맞아 죽었어요. 이래요 신앙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다 믿고 있었지만은 죽음이 무서워서 다 밟고 지나갔거든요. 이거는 그림이야 하면서 16살짜리가 다 침 닦고 가슴에 안고 그거 싫어해요. 불완전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바가 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어지지만 입으로 상황 때문에 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랬어요. 도시락 싸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난로에서 겨울에 탁 먹는데 딱 해가 먹으려고 그러면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식기도. 식기도 하루에 세 번.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인데 보일까봐 젓가락을 잡는 척 하면 눈을 한번 찌끈 감았다가 먹어요. 부끄러워서. 예요. 중학생인 저에게는 그게 시험거리였거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도 강요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들의 그런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이에요. 믿음과 고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동전 내보라면 양면이 나가잖아요. 믿음과 고백. 수많은 순교자들이 박해자들 앞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믿음과 고백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는 구약 성경이 두 군데나 인용이 됩니다. 하나는 이사야 28장 16절, 하나는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바울이 이 두 군데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의 자신의 진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랍비들이 옛날 시대에 설교할 때 자기의 스테이트먼트, 선포를 하고 난 다음 그걸 입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성경 말씀에서 따와서 입증을 했어요. 바울도 이사야 28장 16절과 요엘서 2장 32절을 이렇게 끌어와서 자기의 스테이트먼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쇠에 말하는 논점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목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진 방편은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이신 분들? 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바울과 바울의 그 모든 몇몇의 뭐지요? 주데오 크리스천들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 갔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내려주는 걸 보고 막 뒤집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선물을 주시네. 뒤집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의 일족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은 뭐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물로 세례주는 걸 어찌 금하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주잖아요, 세례를. 바울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이거를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들어서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은 지옥 불이 타오르는데 이 지옥 불을 꺼지지 않게 태우기 위한 뗄감 정도로 아주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러한 선언을 듣고 뭐 기절할 정도로 놀랬고 돌로 때려 죽일 정도로 적개심을 가진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가 이사야 28장 그리고 요엘 2장 32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면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천국 데려 올라가시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다가 이놈들과 지옥으로 안 던진다는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믿음의 결국 천국 들어간 일인데 이게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엘 2장 30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요엘서에 의할 것 같으면 대재앙이 발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에 대한 이 일들이 중간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미증류의 재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전제로 두고 있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세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소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종말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땅에서의 실제적인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 호소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옛날 유대 백성에 주셨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듣고 믿는 게 쉬워요. 듣고 행하는 게 쉬워요. 듣고 믿는 게 쉽지요. 믿는 게 쉽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요거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해도 천국 갈 사람 죄를 위시해서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으면서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철없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바다 끝에 바다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 봄으로 숨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잖아 복음이. 누구든지 듣고 오 그러네 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아주 단순하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구원 얻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고 캠년장 교회는 그런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줍니다. 소리 없네. 안 할 거예요? 선교사들이 업적 못 낸다고 에이 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들 하세요. 업적이 없더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5장.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애를 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와 자리 잡게 해달라고. 가끔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의심의 구름이 솟아납니다.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의 구름을 흩어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실제적인 아버지는 증거가 아니 보이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과 발로 직접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영의 눈이 밝히 떠서 그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 멀리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내 삶에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목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저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내가 불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그곳으로 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결단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주님이 되고 영계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